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춥지 않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첫 번째 기뻐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자 또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의 시간 우리가 인내로서 온전히 잘 견뎌야 되는데 이유는 이 시간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는 구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야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자고 우리가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만날 때 정말 필요한 또 다른 팁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높음을 자랑하라. 한번 더요. 높음을 자랑하라.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높음을 자랑하라. 누구에게요? 자, 9절 한번 보시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수신자가 분명합니다. 낮은 형제. 낮은 형제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일단 표정이 어둡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처, 트라우마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 자아상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난 이것밖에 안 되는 걸까? 난 왜 이럴까? 난 실패자야.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시고 사람들도 나 다 싫어하는 것 같아. 라는 그 낮아진 마음. 생각이 낮아져 있고 사고방식이 낮아져 있고 자아상이 깨어져 있고 다 상처투성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학력고사 한 번, 수능 세 번 시험을 많이 쳤습니다. 재수, 삼수, 장수생 출신입니다. 시험을 떨어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자존감 지수가 한 10게이지씩 떨어집니다. 두 번 떨어지면 20이 떨어집니다. 세 번, 30 쭉쭉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결정타, 운전면허 시험 7번 떨어지면 그냥 마이너스가 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만 해도 운전면허 시험이 정말 쉬웠습니다. 그 쉬운 문제 운전면허 실기필기 합해서 7번을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 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절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꿈을 꾸지 못했습니다. 아니,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꿈꾸는다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20년도 더 지난 일이었지만 운전면허 7번째 떨어지고 버스를 타면서 집에 오고 제가 그 버스 창가에서 거리 풍경을 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아직도 눈에 선해요. 제가 그 20대 초반에 한숨이 많아가지고 제 친구 한 명이랑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를 봐도 재미가 없어요. 너무 인생이 고단해서. 그때 여름이었어요. 반팔을 입고 이제 친구들이 한 서너 명 같이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팔걸이에 손을 걸지 않습니까? 제가 한숨을 계속 쉬니까 콧바람이 나오니까 이 반팔을 입은 팔에 바람이 계속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 형편을 아니까 영화 볼 때는 말을 못하고 끝나고 나서 야, 내가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 때문에 추워 죽는 줄 알았어. 에어컨 바람에다가 콧바람이 계속 그게 또 지저분한 콧바람이니까 내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지만 하지만 너를 축복해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던 친구였으니까요. 근데 그 축복이 제 가슴에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와 같은 한숨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진로의 막막함,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그 과정을 겪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낮은 형제들아, 낮은 형제들아, 낮은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자존감 끌어올리는데 인간의 힘으로 끌어올릴 수 없다 고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묵상해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는 높은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낮은 형제는요,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는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내세울 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측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아끼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살리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 일으켜서 죽었던 우리를 일으키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지금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힐 것이다가 아니라 앉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옆에 천국의 VIP석 옆에 앉아있는 존재예요. 이미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고단하고 험난한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실상은 무엇이냐?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3.1교회가 선교기관입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구속사역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전능하신 통치자신데 우리는 그 옆에 앉아서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며 고귀한 존재이며 가치로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자존감 바닥일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높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보니 대단하신 분이시군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이제라도 아셨으니 다행입니다. 여러분, 벼룩 아시죠? 벼룩. 벼룩. 다들 집에서 한두 마리씩 키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벼룩이 자기 키의 100배를 뛴대요. 100배를. 그래서 보통 20에서 30cm를 이렇게 조그만 벌레, 눈에 보일랑말랑하는 그 벌레가 한 이 정도를 뛴대요. 엄청난 높이 뛰기의 천재죠. 그런데 미국의 유명한 학자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이 벼룩으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벼룩 몇 마리를 투명한 유리병에다가 넣었어요. 근데 이 벼룩의 높이 뛰기 실력이면 금방 뛰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죠. 그런데 이 유리병 위에다가 뚜껑을, 투명 유리 뚜껑을 탁 덮었어요. 벼룩이 그걸 잘 모르니까 이제 탈출하려고 팔짝 뜁니다. 근데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 머리를 꽝 하고 아파라. 물론 그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 벼룩의 언어로 얘기했겠죠. 했겠죠. 또 팔짝 뛰었는데 또 머리를 박았어. 한 서너 번 머리를 박고 나서 얘들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학자가 뚜껑을 딱 열었는데요. 20cm, 30cm 뛰던 그 친구들이 그 유리병의 높이 한 7cm 정도, 그 정도만 계속 뛰고 있다는 거예요. 뚜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세상이라는 유리병 속에 갇혀서 계속해서 머리를 몇 번 부딪히고 나서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 상태에서 주님께서 주신 놀란 꿈과 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 안 돼. 난 쓸모없는 존재야. 난 부족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자학하고 자책하고 마치 벼룩처럼 6cm, 7cm만 뛰었다 앉았다 뛰었다 앉았다 하면서 낮아져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바닥에 다 떨어져 있어요. 10명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을 악평하여 우리의 그 땅은, 우리가 갈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땅이 안 좋다. 그리고 게다가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키가 너무 크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그래요. 메뚜기. 광야에 그 당시에 주된 음식 중에 하나가 메뚜기 음식이었어요. 메뚜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여기에서 생겨난 심리학적 전문 용어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것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 준비했는데 예, 메뚜기 컴플렉스. 이렇게 메뚜기처럼 움츠러들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밥이다.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와 같다. 라고 움츠러드는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사진 거둬주시고요.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발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전체 이스라엘의 20세 이상의 남성들 중에 뽑힌 사람들입니다. 이때 계수를 하니까 60만 3,550명 중에 12명을 고르고 골라서 뽑은 사람이니까 5만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온 엘리트들이에요. 이 엘리트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만큼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떨어진, 낮아진 자존감, 어쩌면 보편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두 명이 반대 의견을 개진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을 하죠. 민수기 14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봤을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고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와 반대되는 이런 정신, 심리학적 전문용어인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전문용어인데 왜냐하면 제가 개발한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 준비되셨죠? 뽀로로 정신입니다. 뽀로로 정신.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뽀로로 정신.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않지만 뽀로로 정신. 자, 여러분 이 뽀로로 사진 한번 보십시오. 뽀로로가 어떤 동물이죠? 펭귄이에요. 그런데 지금 뽀로로가 쓰고 있는 모자랑 안경을 보십시오. 어떤 모자를 쓰고 있죠? 비행사 헬멧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고글을 쓰고 있어요. 지금 무슨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날아갈 준비. 근데 펭귄이 못하는 게 뭡니까? 못 날아요. 못 나는데 지금 난 날 수 있다예요. 이 뽀로로 정신. 이 뽀로로를 만든 회사가 계속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만들 때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실패를. 그래서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거기다가 IMF가 덮쳐왔어요.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데 내가 그 대표가 내가 그래도 평소에 인간관계는 잘했으니까 마지막 작품 내가 원하는 작품 하나 하고 망하더라도 아는 사람들한테 돈 좀 빌려가지고 과일 장사 트럭 하나 사서 과일 장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진짜 그 생각으로 마지막 작품 한 게 뭡니까? 뽀로로. 요 다음에 타요. 계속 대박이 나는 거죠. 이 작품을 만들 때 회사 직원들이 동일한 생각을 품었답니다. 우리는 비록 날 수 없는 펭귄과 같은 존재지만 한번 날아보자. 그래서 펭귄에다가 공군 헬멧 비행용 고구를 씌운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뽀로로를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더 이상 메뚜기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메뚜기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높음을 오히려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일본 선교를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일본 선교 마지막 넷째 날인가요? 그때 밤에 같이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나눔을 하는 가운데 한 선교대원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남들이 평소에 자신에게 칭찬을 해도 항상 형식적인 인사치레로 느껴졌대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못하니까 옆에서 격려 차원에서 해주는 말이겠지. 그래서 때로는 진심으로 그 칭찬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보고 반끝 웃으면 마치 비웃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체가 솔직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자존감이 좀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한편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상황 인식을 너무나 정직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요. 주변에서 어떤 말을 해도 모든 것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때로는 사랑의 표현, 칭찬의 표현, 인정의 표현까지도 상처로 남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왜곡해서 듣기 때문에. 그런데 선교 기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이제는 주변에서 함께 선교 대원들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동료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높이신 사랑과 인정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동료들의 칭찬과 사랑과 격려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려운 시험, 낮아짐의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심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높음을 오히려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낮아짐을 자랑하라. 아까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아까는 높음을 자랑하라인데 이제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가치에 불만족스러워합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가치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형성하지 못할 때는 사람들은 그 공허한 마음,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높여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 죄가 행해졌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웠습니다. 죄의 결과가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졌고 자신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로 자신을 가립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불완전하죠. 바람이 불고 시간이 흐르면 찢어지고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시작.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누추한 우리의 자존감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 혹은 풀의 꽃으로 우리 자신을 꾸미고 가리우고 치장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라는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자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물질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부한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한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죄인인지를 직시하고 우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성도는 오히려 재물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성공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돈으로 여러분의 치부와 낮은 자존감을 가리우려는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사회는 학벌 사회죠. 학벌과 스펙이라는 나뭇가지로 자신의 자존심을 가리려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특별히 학력과 스펙에서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갈면서 더 나은 스펙을 쫓기 위해서 그 나뭇가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나뭇가지로 자신을 가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 학력과 스펙은 내가 아닙니다. 서로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투영합니다. 너는 나처럼 무시당하면 안 되라고 주입시키면서 학력과 스펙으로 너의 가치를, 너의 자존감을 올려야 되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인정이라는,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나뭇가지로 자신을 가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중년 시대가 됐죠. 그래서 유명해지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올라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되고 싶어하고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안티가 전혀 없는 연예인 스타는 없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만큼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화려한 자리에 올라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더 자존감을 끌어올리려고 더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예인은 못되지만 내가 유튜브 스타, 페북 스타, 인스타에 나오는 스타는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극적인 사진과 먹방 뭐 이런 거 다 올립니다. 그래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버튼을 계속 받으면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제 그만큼 올라갔다가 내일 그만큼 올라가지 않으면 버튼이, 좋아요 버튼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으면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자존감이 땅에 떨어집니다. 나보다 더 좋아요 표를 많이 받은 페이스북의 친구들을 보면 또 자존감이 땅에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된 사람은 실망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좋아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형편없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해 보일 때도 좋아요를 눌렀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페북 계정은 좋아요 취소가 안 돼요. 우리 너무너무 부족해도 좋아요 취소가 안 돼요. 특별히 그 계정 탈퇴 자체가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주님께 사로잡힌 존재입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네가 어떤 짓을 해봐라 내가 너를 포기하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보일 때 주님 나를 얼마나 참 싫어하실까, 내가 이렇게 주님 실망시켜드리고 주님 죄송해요 라고 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놀라고 그래. 네가 죄인일 때 좋아요 눌렀는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낫지. 제 자신이 부족한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때 그 놀라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놀랍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놀라고 그래.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어.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동일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부와 성공과 형통, 인기, 인정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은사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뭇잎임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결코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결코 나의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자존감은 주님 안에서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주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와 능력과 형통의 길을 허락하신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 섬기라고 우리에게 잠시 잠깐 허락하신 것입니다.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하고 이렇게 낮고 천한 나를 받아주신 주님을 자랑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은사를 주님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는지 점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나의 높음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부한 가운데, 형통의 순간 가운데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된 나뭇가지, 그거 추구하느라고 그거 알량한 그 몇 가지 가지고 자랑에 빠져 있습니까? 그걸 자랑 삼아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를 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극힌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스펙이 좋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뭇잎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고, 내가 지금 너무나 고단하고 힘겹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도 초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 사람들이 칭찬하고 아첨할 때도 들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본 선교를 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월요일 오전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오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제가 섬기는 나고야에 있는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맨 처음에 막 달려와서 반갑게 맞아주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청년이었어요. 작년에 못 봤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아 반갑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선교대원들에게 가장 먼저 인사하고 가장 밝게 인사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사역할 때도 노방전도 하고 열심히 섬겼던, 그리고 항상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제가 몰랐던 청년이었으니까 선교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떤 청년이냐고. 교회에 온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 가장 어두웠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살하려고 그랬대요. 이제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니까 죽을 거야. 근데 사촌 한 명의 말이 갑자기 떠오르대요. 네가 죽으려면 죽기 전에 교회를 한번 가봐.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그 지방에 일본은 교회가 잘 없으니까 교회가 딱 두 군데가 뜨더래요. 그래서 그나마 좀 가까운 교회를 자기 발로 찾아온 거예요. 왜냐? 이제 죽기 직전에 한 번이라도 교회는 한번 가고 죽자. 그런데 그 교회 발을 디딛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가지 않는 밝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교회에 와서 참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또 사역을 하니까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 청년을 위해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짧은 영상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급하게 우리가 한국말로 더빙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生きてるかわからない。何もかもつまらない。何のために生き、何のために進めばいい。自分の存在価値多くなるため生き。考えるだけで辛い。ありのままで歩きたい。 見たこともない景色が目の前に広がった。感じたことのない神様の目に乾ききった心を満たした。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귀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귀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가치로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존귀하고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려 하지 맙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 우리의 깨어진 자아상을 다시 회복하며 험하고 어렵지만 이 어두운 세상 우리의 높음을 자랑하는, 우리의 낮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말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밝아가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 나를 부르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가 만든 나뭇잎이 아니라 내가 행한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같지만 나는 오늘 비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하시네.
나는 오늘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의 잘못을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던 부족한 정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나의 높음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본질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나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부족한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있는